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핵 군축 회담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한 대화를 중국과 해왔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히고 제한적인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의 대화는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 하다 말다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회담 재개 노력의 취지에 관해 원칙과 전략적 경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제한과 같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위험 감소 조치를 말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핵군축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와 같은 군비 감축 대화일 필요는 없다면서 보다 소규모의 합의가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5년 만에 핵군축 회담을 열었지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500개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2030년에는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작전용 핵탄두는 미국이 1770개, 러시아가 1710개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회담 재개 노력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관해 핵군축과 관련한 부차적인 사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완전히 회담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4년 현재의 대화가 2022년보다는 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철저한 회담 유형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동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이런 교류 기회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이다라고 밝히고 세계 상황과 우리가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부주석은 이날 회동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우리 군대와의 관계와 군사적 안보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동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양국 군사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핵군축회담 재개 노력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긴 크루스크주 일원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반격을 시작할 것이지만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데이비드 코헨 미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이 28일 전망했습니다. 코헨 부국장은 이날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열린 정보와 국가안보 서밋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점령한 러시아 영토를 일정 기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헨 부국장은 이어서 영토 수복을 위해 푸틴이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밝히고 러시아인들에게 그것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토 상실에 대한 자국사회의 반향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부국장은 이어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이번 분쟁의 역학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28일 서안지구의 최근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어린이를 포함하는 인명 손실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한 것으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일본에 29일 제10호 태풍 샨샨이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 지방이 샨샨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당국은 최소 45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520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5살 미만 청소년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못쓰게 하는 정책을 새학년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프랑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2018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규칙을 더 강력하게 보완해서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 포즈가 목표랍니다. 공부 습관과 학습이 중요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적어도 학교에 있을 동안은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일종의 휴식, 쉼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의 관련 위원회가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수면 방해, 신체 활동 부족,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시력 저하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뿐 아니라 사회와 문명에도 해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11살 이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11살에서 13살 어린이는 인터넷이 안 되는 전화기를 쓰게 하고 15살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아놓은 스마트폰만 쓸 수 있게 하라는 권고사항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3살 미만은 디지털 기기에 절대 노출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은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국가 차원으로 또는 지방정부 차원으로 학교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요, 지난해 플로리다주가 처음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최소 12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거나 정책 만들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방의회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디지털 기기 관련 연구를 요청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8월 29일 목요일 그리고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3도 많이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북한, 서쪽은 맑겠지만 동쪽 대부분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전에는 가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황해도와 남포, 신의주 쪽으로 바람 많이 붑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11도에서 22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25도에서 33도로 여전히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2도입니다. 개성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함흥, 원산은 30도고요. 신의주의 낮 최고 31도, 해산 29도, 청진 2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주 아이템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하기는 1년 좀 지났고요. 대표이사예요.
네, 청재인이 고향인 탈북민 김다혜 씨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에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탈북민리 세상보기에서 김다혜 씨 얘기 들어보시고요.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 이어집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팀 월즈 후보가 경합지역인 조지아주를 방문했습니다. 홍콩의 민주진영 매체에서 일했던 언론인들이 선동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를 기록하며 속보치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설리번 보좌관이 29일 시진핑 주석을 베이징에서 이 인민대회당에서 만났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시 주석을 만나고 사흘 동안의 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쳤는데요.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찾은 건 지난 2016년으로 당시 수전 라이스 보좌관이 방문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은 양국 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responsibly managing this consequential relationship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고 이해가 일치하는 곳에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리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이 마약 퇴치와 군간 소통, 인공지능, AI 안전과 위험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시 주석은 무슨 말을 했던가요?
네, 시 주석 역시 양국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자, 시 주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面对变幻交织的国际形势, 各国需要团结协作.
네, 변화하고 격동하는 세상에서 배제나 퇴행이 아닌 연대와 조율을 국가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은 개방과 진보를 원한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의 그 최고위급 들도 먼저 만났죠.
그렇습니다. 29일에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고요. 27일과 2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 부주석을 만나 이번 만남이 흔치 않은 기회라면서 세계 상황과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관리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난 건 지난 2018년 짐 매티스 국방장관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장 부주석이 설리번 보좌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는 두 나라 사이 군사와 안보 문제에 있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며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지위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면서 타이완과 군사적으로 결탁하고 타이완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그 타이완의 지위라는 게 그 타이완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장 부주석이 타이완 독립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가 불과 물 같아서 병존할 수 없음을 설리번 보좌관에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이 그 왕이 부장을 27일, 28일 이렇게 두 번 만났는데 두 사람은 또 어떤 사안을 논의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은 두 사람이 28일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새로운 회담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타이완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그리고 무역에 있어 상반되는 견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를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무역이나 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미국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설리번 보좌관한테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왕 부장은 베이징의 주권 주창과 정치 체제를 존중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왕 부장이 경제, 무역, 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미국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설리번 부좌관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두 나라가 무엇을 합의했습니까?
네,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은 군사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기로 28일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두 지도자가 몇 주 안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CTV는 적절한 때에 양국 전국급 군 지휘자들이 화상 통화를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조지아주에 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경합주를 공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28일 조지아주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후보는 이틀 동안 조지아주에서 버스 유세를 하는데요. 이날 남서부 시골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조지아에서의 첫 일정으로 고등학교를 갔네요.
예, 하인스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밴드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인스빌은 인구가 약 3만 5천 명으로 주민 가운데 거의 절반이 흑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주를 들은 뒤에 학생들을 격려했는데요. 여러분이 노력해 이룬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다음 시대로 미국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지아주가 이번 대선에서 어느 당이든 이기는 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조지아를 비롯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12,000표가 채 안 되는 차이로 이겼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75,000표 차 미만으로 졌습니다. 두 곳은 모두 시골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흑인 유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두 지역에서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더 앞선다고 하죠?
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지금은 경합주로 간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경로가 지난 대선에서 이긴 노스캐롤라이나를 지키고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주에서 패배한 것을 이번 대선에서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가 대통령 선거인 수가 모두 19명으로 경합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지난 26일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고 또 헌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27일에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26일에 국립묘지 관리가 트럼프 후보 쪽 사람 두 명이 69역에서 영상과 사진을 찍는 걸 막다가 말싸움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특정 구역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는 최근 숨진 군인들이 안장돼 있는데요. 오직 국립묘지 관리들만 이곳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국립묘지 측은 26일에 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보고됐다 이렇게 27일에 밝혔습니다.
네. 자, 알링턴 국립묘지 69역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보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스티븐 청 대변인은 알려진 것과 달리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나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이름을 알 수 없고 분명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매우 엄숙한 행사 도중에 트럼프 후보 관리자들을 물리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날 국립묘지에서 유세를 했던 건 아니죠?
예,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폭탄 테러로 숨진 군인 13명을 추모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묘역에서 정치활동이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의 민주 진영 매체에서 일했던 언론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폐간된 입장뉴 신문 스탠드 뉴스의 전 편집인들이 29일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홍콩 법원은 입장 신문의 전 편집장 청푸이쿤 씨와 패트릭 람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대해 반정부 이념을 조장하고 홍보했다고 지적하며 입장신문은 중앙정부와 홍콩 자치정부를 비방하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입장신문 스탠드뉴스군요. 이게 어떤 언론 매체였습니까? 네,
입장신문은 2014년 홍콩의 민주화운동인 이른바 우산혁명 직후에 온라인 매체로 창간돼 민주진영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 상황이 크게 변했는데요. 자, 입장신문은 반정부 시위 상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경찰의 시위대 탄압을 알렸고요. 또 다른 민주매체인 빈과일보와 함께 정부 비판 언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 입장신문과 빈과일보 모두 둘 다 강제로 폐간이 됐죠.
예, 먼저 빈과일보가 2021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폐간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경찰이 입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요. 이후 입장신문 역시 폐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 편집장과 람 대행 그리고 입장신문의 모회사인 Best Pencil HK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총 17개의 뉴스 기사와 논평과 관련해 선동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항변을 했을까요?
예, 청 씨와 람 씨 모두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 뉴스를 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입장 뉴스가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비판론자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담당한 콱 와이킹 판사는 결국 검찰 측의 손에 들어졌는데요. 언론의 자유와 선동적 출판물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반시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홍콩에서 이렇게 언론인이나 그 매체 편집인이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청 씨와 람 씨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2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서방 국가와 언론 단체들은 중국이 통치하는 홍콩에서 언론 자유가 악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볼까요?
예, 미국의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홍콩 법원의 이번 유죄 판결은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중국과 홍콩 당국의 기본권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고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을 홍콩에서 기본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언론인 보호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역시 해당 판결은 끔찍하다며 이제부터 홍콩 당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 홍콩에서 이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선거제 개편 이후 현재 홍콩 입법회는 대부분 친중국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홍콩 입법회는 지난해 3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더 강경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주세에 따르면 홍콩의 언론 자유 순위는 180개 지역 중 135위로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관계자가 지난 4월에 실태 조사를 위해 홍콩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됐네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3%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로 지난달에 나온 속보치 2.8%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월가의 전문가 전망치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이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GDP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 소비인데요. 이제 개인 소비 증가율이 속보치의 2.3%에서 2.9%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 투자, 수출, 민간 재고 투자의 하향 조정 부분을 상쇄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물가 지표는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예, 물가 지표도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2분기 2.5%로 속보치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2.8%로 역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2분기 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예,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튼튼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도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 정책을 정할 때 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물가하고 노동시장이죠?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의 전망보다 적었습니다. 29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2,000건이 줄었고요.
네.
시장 예상치인 23만 2,000건보다도 조금 낮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실업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네.
이는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2분기 경제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전문가들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완만한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건데요. 일각에선 연준이 오는 9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포인트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나올 노동시장 보고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뭐 현재로선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지방정부 단위인 특별구 Special Districts 가운데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구 School Districts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교육구의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It was important on us when we looked at our video camera solution to find one that can continue to move us forward.
So we looked. 2019년 7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육구의 폴 힐드레스 비상운영조정관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학교 감시 카메라 설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힐드레스 조정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감시 카메라가 학교에서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교육부가 관내 학생들에게 공공, 초등,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부는 카운티 교육부서나 차터스쿨, 공동권한기관 또는 교육 분야에 있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 구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차터스쿨은 미국 내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 국민 세금 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일반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육당국의 각종 규정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The move to lay off nearly 500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employees came in an anonymous vote by board members.
연방 교육부 산하 교육 통계 센터는 교육구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다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바로 교육과 지원 서비스, 비교육 서비스 운영, 시설 획득 및 건립, 그리고 부채 서비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직접 다루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교육을 진흥하고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기술 그리고 물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부의 비교육 서비스 운영에는 교통이나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획득 및 건립에는 시설을 개방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학교 건물과 운동장, 주차장 그리고 학교 인근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활동들도 들어갑니다. 부채 서비스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포함해 교육부의 장기 부채 상황과 연관된 활동들입니다. 연방인구조사국 2022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독립교육구의 수는 약 12,500곳입니다. 이 가운데 독립교육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텍사스주로 1,070곳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교육구의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다혜 씨. 지난 2012년에 한국에 정착한 김다혜 씨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주식회사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우선 늘 급한 게 내일 멀칭 필름이 출고될 게 있어요. 네. 90cm랑 100cm인데 지금 100cm 300m가 재고가 없대요.
아, 재고가?
그래서 바로 생산팀에서 지금 내일 이거 생산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아. HLS 환경이 김다혜 대표와 김주현 과장이 이 주문된 멀칭 필름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 과정을 꼼꼼히 공유하는데요. 우선 환경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 개발해왔고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다혜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주 아이템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이 일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하기는 1년 좀 지났고요. 대표이사예요.
김 대표는 북한 상업간부학교에서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함흥시에 있는 상업관리소에서 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후 배급제가 끊겨 생활이 어렵게 되자 소금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수익이 많아지면서 번 돈을 모두 무상몰수당했고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북녘에 있을 때도 공무원 생활을 9년 동안 하면서 개인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이제 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사업을 잘했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이 시장 경제의 원리의 원칙에 맞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분야, 친환경 생분해 분야는 사실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의 주요 제품은 사용 후 버리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자연 분해되어서 소멸하도록 만들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친환경 멀칭 필름이 있고 아직 많은 농업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멀칭 필름 시장에서 생분해 멀칭이라는 친환경 멀칭 필름의 점유도가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지 못하셔서, 아, 이런 것도 있었어? 한번 써봐야 되는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이제 농민분들이 안타깝게 이제 주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주문하실 때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생분해 필름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농업 자체가 이제는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생분해 멀칭 필름이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뿐 아니라 농업 인구의 인력난 해소를 해주는 가장 좋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칭 필름은 걷는 작업이 없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퇴비화가 돼서 녹아버려요. 그 농사를 다 짓고 나서는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원료 자체가 옥수수 전분이랑 젖산 같은 바이오매스가 섞여 있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관계자와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되게 이 생분해 분야에 20년 동안 연구해온 1세대 연구팀이 있고요. CTO, CSO, CMO, 저는 CEO 이렇게 해서 4명이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CTO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최고 기술자 권위자이죠.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책임지는 CTO, 또 전략을 책임지는 CSO, 또 마케팅 책임자인 CMO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 김주연 과장은 환경을 생각한 사업이라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온라인 쪽에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템이었으면은 저도 마음이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왕이면은 이 환경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더 크게 보면 좀 다음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템이 저희가 자연 환경에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서 관심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환경이는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주연 과장 또한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생분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어요. 자연을 환경을 위해서 좋은 썩는 비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1세대부터 그 생분해를 연구하셨던 연구자분도 계시고 또 저희 대표님께서도 자연 환경이라든가 농업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더 깊게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곳보다 저희의 장점이지 않을까.
또한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의 역할도 클 텐데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환경위의 CTO는 작물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멀칭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위에서 이제 내걸고 있는 거는 보면 멀칭 필름의 친환경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타겟팅하는 어떤 작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같으면 작물 주기가 3개월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작물에 맞는 라이프타임을 가지는 멀칭필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환경위는 기존의 어떤 생분해 멀칭필름과 다르게 어떤 작물의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영월이라면 영월, 영주라면 영주, 그 지역의 어떤 습도나 온도를 통계치를 계량화해서 농민들에게 적절한 제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기존 멀칭 필름과의 차별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컨대 어떤 지역은 좀 더 물기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 습도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또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멀칭 필름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은 딥러닝 베이스에 어떤 통계체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런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기존에서보다 차별점은 첫 번째는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걸 통계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생분해성 몰칭 프렘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CTO는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건 아마 최초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건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고 좀 챌린징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실은 이게 멀칭 필름이 다시 또 비닐을 또 수거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거양득을 좀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북민 김다혜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영웅 소열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작지만 많이 배우고 있고 저런 뜨거운 또 열정을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차가운 이성을 조금 더 견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화되고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에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목도하는 데 거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트라이해서 아주 그 높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이나 네트워크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통일 이후 북한애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며 그 바람을 끝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거기에 북한도 속해 있겠죠. 저는 어떤 이 사업을 사실은 한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통일이 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어요. 북한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 무조건 모든 학생들 다 농사를 짓도록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통일 이후에 북한에다가 이 시스템과 친환경 멀칭 필름을 제공하고 싶은 생산해서 공급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돈을 내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ow, I love your car. What year is it?
It is a 1968 Ford Mustang.
1968? I bet you paid through the nose to get it fixed up.
Actually, I did most of the work myself, so that saved me a ton of money.
What about finding parts? Old parts can cost an arm and a leg. Wow, I love your car. What year is it?
와, 당신 차 너무 좋아요. 몇 년도 차죠?
It is a 1968 Ford Mustang.
1968년 포드 머스탱입니다.
1968?
1968년이요?
I bet you paid through the nose to get it fixed up.
I bet. 장담합니다. Bet. B-E-T. 돈을 걸다. 어떤 것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I bet.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면 나는 장담합니다. 그런 뜻이죠. I bet. 나는 장담해요. You paid through the nose. 엄청나게 큰 돈을 썼을 것으로 to get it fixed up. Fix. 고치다란 뜻이죠. Fix up 하면 오래되거나 고장난 것을 많이 과감히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Fix up. I bet. 난 장담합니다. You paid through the nose to get it fixed up. 수리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Actually, I did most of the work myself, so that saved me a ton of money.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대화에서처럼 반전이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돈을 썼겠다고 말하자 반전으로 actually, 사실은 I did most of the work myself. 내가 대부분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차 수리를 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Really, R-E-A-L-L-Y, really도 사실은이란 뜻이지만 반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의외성이 있을 때는 actually를 쓰지 really를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ton of money, 많은 돈을 ton of money, 많은 돈을 save, 절약할 수 있었죠.
What about finding parts? Old parts can cost an arm and a leg.
부품 찾는 것은 어떤가요? 오래된 차의 부품은 cost an arm and a leg. 너무 비쌉니다. Cost an arm and a leg.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표현입니다.
The saying to cost an arm and a leg may have come from soldiers returning from war.
To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만큼 값이 들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서 아마도 유래됐을 겁니다.
Those missing arms or legs were said to have paid a very high price.
팔과 다리를 전쟁에서 잃은 것 자체가 비싼, 값비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To pay through the nose. To cost an arm and a leg. Both sayings mean to pay a lot. In fact, too much money for something.
To pay through the nose, cost an arm and a leg.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엄청 큰 돈을 지불하다,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쓰다 이런 표현입니다.
For example, if you paid an unreasonably high price for the latest computer, you paid through the nose.
예를 들면 최신 컴퓨터에 unreasonably high price,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의 돈을 지불하고 샀다면 you pay through the nose,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썼다는 말이 됩니다. 컴퓨터가 cost an arm and a leg, 이것도 같은 표현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ay through the nose, 코를 통해 지불한다는 표현은 세금 내는 것에서 유래했을 겁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세금 징수원이 사람들의 코를 세서 그 마을이나 동네의 인구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표현의 언에 대한 유래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코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많은 돈을 낼 때, 터무니없이 큰 돈을 지불할 때 pay through the nose 이렇게 표현합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내다, pay through the nose, cost an arm and a leg,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 하마스의 공격으로 민간인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40명 이상이 인질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작전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 사태와 식량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이란 테헤란에서는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 지역과 훨씬 너머에 있는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In those conversations, we've heard a clear consensus. No one should escalate.
블링컨 장관은 그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것은 누구도 이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에 직접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Israel's security is ironclad. We will continue to defend Israel against attacks from terrorist groups.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계속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 조직이나 그들의 후원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추가적인 공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갈등과 불안정을 계속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상황을 재검토하고 오판의 위험을 이해하며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분쟁에 대한 휴전협정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의 틀은 이스라엘이 처음 제안하고 두 달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This is the decisive moment. The negotiations have reached their final stage.
블링컨 장관은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매우 빨리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며 가자 지구를 위해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외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보와 안정을 위해 다른 가능성, 다른 전망을 폭넓게 열어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